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등 유엔 안보리 9개 이사국에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문제를 다루기 위한 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하가 체말리 대변인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칠레, 말레이시아 등 안보리 9개 이사국들이 북한 인권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 개최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은 신속하게 회의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체말리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해 북한에서 살인과 고문, 굶주림, 정치범 수용소 운영 등 과거 나치 독일에 비견되는 잔혹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이 같은 인권침해 의혹을 부인하면서 안보리의 행동은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 러시아인들을 공격하기 위해 태국에 잠입했다는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태국 경찰은 오늘 러시아 정보당국으로부터 시리아 출신 ISIL 요원 10명이 태국에 잠입했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언론들은 ISIL 요원들이 지난 10월 15일에서 31일 사이 태국 방콕과 파타야, 푸켓 등 여러 지역에 잠입했다는 내용의 정보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9월 시리아 내 ISIL 기지들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으며 최근 ISIL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러시아 여객기 격추 사건 등으로 공습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군이 여군 병사들의 모든 전투병과 배치를 전격 허용했습니다. 애스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어제 국방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재능과 기술을 갖춘 국민의 절반을 제외할 수는 없다며 기준에 충족되는 모든 사람들을 충분히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2년 전 여군 2명이 전투병과인 특수군 학교에 선발된 뒤 여군의 전투병과 개방 문제가 심도 깊게 논의됐습니다. 카터 장관은 일단 전면 시행을 앞두고 보병부대와 특수부대를 포함한 전군에 30일의 검토 기간을 거치도록 지시했습니다. 국방부 관리들은 여군이 최정예 위험 임무에 투입되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 수 있지만 핵심 여군 요원들은 이미 그 길을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집트 수도 카이로의 한 야간업소에서 오늘 폭탄 공격이 발생해 적어도 16명이 사망했다고 이집트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아고자 마을 내에 있는 엘 사야드라는 이름의 식당 겸 주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공격의 실체는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이집트 보안 관리들은 테러 연관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의 발표에 따라 일부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집트 내무부는 이번 사건이 야간업소 직원과 다른 사람들 사이의 싸움에서 비롯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관영 메나통신은 이집트 관리의 말을 인용해 오토바이에 탑승한 3명의 남성들이 업소 안에 폭탄을 던지고 달아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관리는 로이터통신에 폭탄 공격을 가한 용의자는 최근 해당 업소에서 해고된 직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송년 파티 도중 동료 직원들에게 총격을 가해 14명을 숨지게 한 용의자 부부의 집에서 대량의 중화기들이 발견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샌버나디노 지역 경찰은 경찰과 총격전 끝에 사망한 용의자 시에드 리즈완 파룩과 그의 아내 타시핀 말리크가 살던 아파트에서 파이프 폭탄 12개와 탄약 수천 개, 폭탄 제조물질 등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 부부가 범행 당시 발사한 총탄은 모두 75발이었으며 사건 현장에서는 불발된 것으로 보이는 파이프 폭탄 3개도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사당국은 현재 이들 부부의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테러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 연방수사국 관계자는 정황상 이번 사건은 계획된 범행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 오늘 오스트리아 빈에서 정례 회의를 열고 산유량 감축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시장 분석가들은 오펙이 현재 산유량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펙 회원국들은 지금 감산할 경우 북미 지역에서 시장 지분을 더욱 잃게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정부는 서방의 제재가 해제되면 제재 이전 수준의 원유를 생산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달 중 공식 회의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영국 정부가 지난달 베트남에서 중국으로 추방된 후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자들 문제를 관련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중유럽 4개국 정상들이 북한의 핵개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이들 나라들과 정치,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비세그라드 그룹이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 내륙 산간은 가끔 구름 많고 낮에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1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달 중 공식 회의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안보리 12월 의장국인 미국의 사만다 파워 유엔 대사는 북한 내 인권 범죄가 계속되는 한 안보리가 이 문제를 계속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12월에 이어 이달 중 다시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해 논의합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하가 체말리 대변인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보리 이사국인 칠레와 프랑스, 요르단,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스페인, 영국, 미국 등 9개 나라가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에 따라 12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신속하게 회의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체말리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사만다 파워 유엔 대사는 북한에서 인권 범죄가 계속되는 한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조명하고 상황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파워 대사는 안보리가 1년 전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 논의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22일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의제로 상정하는 안건을 표결에 붙여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채택했습니다. 안보리 의제는 9개 나라 이상의 찬성으로 채택되며 당시 15개 이사국 가운데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와 중국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중국은 올해도 지난 1일 류제 유엔 대사의 기자회견을 통해 안보리는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적절한 장소가 아니라며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달 베트남에서 중국으로 추방된 후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자들 문제를 관련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국 외교부의 초이스 아닐레이 부장관은 지난달 베트남에서 중국으로 추방된 후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자 9명 문제를 관련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닐레이 부장관은 2일 영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이들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하지 말도록 촉구할 것이냐는 데이비드 엘튼 상원의원의 서면 질문에 대해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닐레이 부장관은 관련 당국이 어느 나라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닐레이 부장관은 영국 정부는 지난 4월 열린 영국 중국 인권 대화를 비롯해 정기적으로 중국 정부의 농루플루망 원칙을 준수하도록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농루플루망 원칙은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나라에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유엔 난민협약상의 조항을 가리키는 겁니다. 중국에서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한 9명의 탈북자들은 지난 10월 22일 베트남의 몽카이에서 라오스로 가는 버스를 탔다가 베트남 경찰의 불심 검문에 걸려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이들을 추방해 중국 광시성 둥싱의 공안으로 넘겼고 이들은 지난달 16일 다시 선양으로 옮겨준 뒤 곧바로 북중 접경 지역인 지린성 투먼 변방대로 이송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지난달 20일 성명을 통해 중국과 베트남 당국이 이들의 신병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urge the Chinese and the Vietnamese authorities to clarify the fate of these nationals.
미 국무부는 지난달 18일 북한의 인권 상황과 강제 송환된 탈북자와 난민에 대한 처우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영내 모든 나라들이 영토 내로 들어온 북한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지난달 24일 한국과 중국 지도자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중국 내 탈북자 9명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6자회담 수석 대표들이 워싱턴에서 만나 대북 공조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상기시키면서 탐색적 대화에 나서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한일 6자회담 수석 대표들이 7개월 만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황준국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이시카네 기미히로 일본 아시아대항주국장은 3일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만나 북한의 도발 억지와 비핵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황준국 본부장은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핵활동을 동결하며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관을 영변에 복귀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조치가 9.19 공동성명을 전면 이행하는 출발점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미한일 세 나라가 요구하는 탐색적 대화에 호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6자회담이 재개되려면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하지만 이에 앞서 북한 측의 진위를 탐색하는 대화에는 전제 조건이 없다는 게 세 나라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황 본부장은 세 나라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또는 위성 발사 등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억제하는 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단할 수 없지만 항상 대비하고 있다며 이를 억제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계속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성김 특별대표 역시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해 추가 도발을 삼가야 한다면서 세 나라가 북한의 도발에 대처하기 위해 빗셀 틈 없는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9.19 공동성명에서 약속했던 비핵화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세 나라 수석대표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유엔 총회 결의를 평가하고 앞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동과 관련해 미 국무부는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해 심도 있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3자 회동과 별도로 성김 특별대표가 한국, 일본 수석대표와 양자 회담도 각각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너 부대변인은 세 나라 수석대표들이 서로 긴밀한 협력을 계속하고 대북공조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번 협의가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세 나라 공동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과 중유럽 4개국 정상들이 북한의 핵개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이들 나라들과 정치와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유럽 핵심 국가인 체코의 프라하를 방문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3일 체코와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비세그라드 그룹 소속 중유럽 4개국과 첫 정상회의를 가졌다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정상회의에는 박 대통령과 보슬라프 소보트카 체코 총리, 베아타 쉬두어 폴란드 총리,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그리고 로베르토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가 참석했습니다. 이들 정상들은 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강력 규탄하고 9.19 공동성명의 준수와 6자회담 재개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을 감안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어떠한 행동도 반대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지난해 유엔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포함된 권고사항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 대통령과 비세그라드 4개국 정상들은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과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 그리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 박 대통령의 한반도와 지역협력 구상에 대한 지지도 명문화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에 대한 지지는 지난 9월 한유럽연합 정상회담 때 채택된 공동 언론 발표문에는 없었던 내용이어서 더 의미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입니다.
저는 비세그라드 그룹이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지지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양측은 합동 외교장관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하는 등 정치 안보 대화를 강화하자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이들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공동의 정치와 안보 이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증대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양측 간 정치 대화를 강화하고 고위급 교류를 확대할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비세그라드 4개국의 경험을 한반도 평화통일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새 터널이 굴착되고 있다는 관측과 관련해 북한의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캐티나 애덤스 대변인은 어제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의 최근 동향을 분석한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의 보고서를 봤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하고 모든 핵활동을 즉각 중단하라는 것이 미국과 국제사회에 거듭된 요구라는 겁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그러나 풍계리 핵실험장의 구체적인 움직임과 관련해 정보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38로스는 최근 촬영된 민간 위성 사진을 판독한 결과 풍계리 핵실험장의 기존 터널 외 새로운 터널이 굴착 중인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원에 북한 등 34개 국가 출신 난민 유입을 일시적으로 막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최근 공화당이 미국 정부의 시리아 난민 수용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극단주의자들이 난민 정착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막는 법이 최근 미 상원에 발의됐습니다. 내년에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경선 후보인 랜드폴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북한과 러시아, 시리아 등 34개 국가를 고위험국으로 분류하고 이들 국적자들의 미국 유입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법안이 지정한 34개 고위험 국가는 북한과 러시아를 제외하면 시리아, 이라크, 터키,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나이지리아 등 주로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입니다. 법안은 이들 고위험국 국적자들에 대한 난민 승인을 일시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이 난민과 망명신청자 현황을 파악하고 자격심사 강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다시 승인이 재개되도록 한 것입니다. 고위험국 국적자들에 대한 입국사증 발급도 중단됩니다. 법안은 자동 입출국 제도인 글로벌 엔트리에 신뢰할 수 있는 여행자로 등록돼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모든 고위험국 국적자들에 대한 입국 사증 발급을 일시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과 국무장관, 국가정보국장이 입국 자격 심사 절차가 상당히 개선됐다는 보고서를 공동으로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다시 사증 발급이 재개됩니다. 이 법안이 입법화될 경우 탈북자들의 미국 입국과 재정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04년 제정한 북한 인권법에 따라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법의 적용을 받아 2006년에 9명을 시작으로 지난 10월 말 현재 186명이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발생한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 공화당은 시리아 난민 수용에 엄격한 제한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상원에서 고위험국 국적자들의 입국을 막는 법안이 제출되기에 앞서 하원에서는 지난달 17일 외적에 대항하는 미국인 안전법이 통과됐습니다. 이 법은 시리아와 이라크 출신 난민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고 신청자가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확인이 있어야 미국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공화당 소속 31개 주지사들은 시리아 난민을 받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매년 7만 명의 난민을 전 세계에서 받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미사일 부대를 지휘 통제하는 전략군사령관이 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과 해군 사령관에 이어 전략군사령관도 대장 견장을 달게 됐는데요. 김정은 정권의 군 인사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왔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전략군의 기본 타격지대는 침략과 악의 소굴인 미국 본토입니다.
지난 2월 13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생일을 맞아 열린 북한군 결의대회에서 미국 본토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위협한 김락겸 북한 전략군 사령관. 그가 최근 별 3개인 상장에서 별 4개의 대장으로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TV는 지난 3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기록 영화를 방영하며 김 사령관이 별 4개의 대장 견장을 달고 나온 모습을 내보냈습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2월 상장 승진 이후 1년 10개월 만에 대장으로 초고속 발탁됐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3월 인민군 전략군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면서 전략군 창설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전략군은 단거리와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 부대를 지휘, 통제하는 조직으로 2013년 기존의 전략 로켓군을 확대해 창설됐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김동엽 연구위원입니다.
미사일 지도국이 전략 로켓군으로 바뀌었고 그게 다시 전략군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전략 미사일. 그러니까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거 있죠. 케노, 뭐 에이지나 대포동이라든가 이런 어떤 탄도미사일 계열을 주로 뭐 운영하고 관리하고 이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번 김사령관의 승진에 대해 북한의 전략군과 해군, 공군 간의 상호 협동을 강화하기 위한 준비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리용주 해군사령관과 최영호 방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이 지난 8월과 7월 각각 대장으로 승진했기 때문입니다. 김 사령관의 승진으로 4군 체제인 북한의 육군, 해군, 전략군,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이 모두 대장으로 격을 맞추게 됐습니다. 김동엽 연구위원은 이번 김 사령관의 대장 승진의 초점은 해군과 공군에 맞춰 전략군 사령관에게도 대장 견장을 달아줬다는 것이라면서 이것은 김정은 정권의 군 인사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과정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공군이 먼저 이제 대장을 달고 해군도 대장 달고 그다음에 전략군도 대장을 달므로써 전반적으로 상당 부분 군 인사의 정리가 마무리되는 단계다. 지난 4년 동안 군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인민무력부장, 뭐 총참모장 막 네 번씩 교체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군을 틀어잡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자기 사람으로 이제 안착시키는 과정이 군 인사의 마무리 단계라고 표현한 거로 가는 것으로 보는 게 큰 포인트가 아닌가.
김 연구위원은 또 전략군의 중요성은 이미 김 사령관의 진급 이전에 전략군으로 승격되면서 특화된 군종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군 당국은 2014 국방 백서를 통해 북한 전략군이 육군과 해군, 항공 및 반항공사령부와 동격인 군종사령부로 승격됐으며 전략군은 중국군의 제2포병, 러시아군의 전략미사일군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향후 북한 전략군의 비대칭 전략 증강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에서도 북한 경제가 4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에 따른 북중 교역 확대와 북한 내 시장 확산 때문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 총생산이 전년에 비해 1% 증가했다며 2011년 이후 4년 연속 1% 안팎의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경제의 플러스 성장은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로 연평균 마이너스 4%대 성장률을 보였던 1990년대와 비교하면 크게 나아진 겁니다. 더구나 한국은행의 추정치는 북한의 공식 경제 외에 시장 경제는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이 때문에 한국 내 북한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실질적인 경제 성장률이 이보다 더욱 높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한국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토론회에 참석한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의 설명입니다.
저는 이 숫자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본래 가지고 있는 국영제 추정 모델은 옛날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추정한 모델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활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다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이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구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뭐 최소한 한 5%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경제 상황이 최근 몇 년 사이에 호전되고 있다는 징후는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재정 규모만 해도 2010년 51억 달러에서 지난해 71억 달러로 39% 늘어난 것으로 한국 정부 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평양의 40층짜리 초고층 빌딩이 즐비하게 들어서고 형형색색의 택시들이 거리를 주행하고 다니는 것도 북한의 최근 변화상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한 민간단체 인사입니다.
빌딩과 택시가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고요. 사람들이 되게 밝아졌어요. 그다음에 거리거리마다 핸드폰 들고서 전화통화하는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띄었고 빌딩도 빌딩이지만 빌딩을 바라보는 북한 주민들의 그 자부심 이게 크더라고요.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 속에서 북한이 낮은 수준이지만 4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유지한 주요 요인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에 힘입은 북중 교역 확대와 시장 확산을 꼽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무역진흥기구인 코트라에 따르면 이 기간 중 북한과 중국의 교역은 연평균 18.6%씩 증가하면서 2010년 34억 7천만 달러에서 지난해 68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중국의 고도 성장으로 원자재 수요가 급증하면서 중국에 대한 북한의 광물자원 수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한국통일연구원 배종렬 개건연구위원입니다.
원자바오를 보내면서 그 북중 경제협력을 강화를 선택했단 말이죠. 그 북중 경제협력 강화를 선택할 때 가장 많이 팔아먹기 시작한 것이 그 석탄이죠. 5월 한 저기 100만 톤 이상 팔아먹었으니까 연 매수 10억 달러 이상씩 팔았단 말이죠.
북한의 대중 광물자원 수출액은 지난 2013년 18억 5천만 달러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김정은 체제 들어 북한 경제가 정체 국면에서 벗어난 것은 중국의 힘이 가장 컸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한국 정부의 5.24 제재 조치도 북중 교역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를 금지한 5.24 조치로 남북 교역이 크게 줄자 북한이 대신 중국에 대한 광물 자원과 임가군 수출을 크게 늘려 돌파구로 삼았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북중 간 교역은 5.24 조치가 취해진 2010년 이후 본격적으로 확대됐습니다. 북한의 대중 교역은 지난 2010년 이미 북한 전체 무역의 80%를 넘어섰습니다. 북한과 무역을 하던 조선족 사업가는 5.24 조치 이후 싼 가격에 북한의 광물 자원을 가져올 수 있어서 중국 사업가들 사이에서는 5.24 조치를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였다고 말했습니다. 북중 간 교역 확대와 더불어 북한에서 시장이 확산되고 있는 점도 북한의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으로 꼽힙니다. 한국의 국정원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시장은 380여 곳으로 5년 전인 2010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지난 10월 20일 국정원의 국회 보고를 청취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신경민 의원의 브리핑입니다.
북한에는 장이 두 개 있는데 장마당은 이익이 되는데 노동당은 이익이 안 된다.
북중 접경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북한의 시장 실태를 조사해온 경상대학교 정은희 교수는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의 시장은 부동산 시장과 도시개발 정책과 맞물려 형성되는 추세라며 북한 당국이 오히려 시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개의 중심 구역에 한 개의 시장만이 들어섰다면 최근에는 종합시장이 두 개, 세 개, 네 개까지도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게 중심 구역뿐만 아니라 이제 외진 곳에서도 이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인데 대표적인 구역이 청진 나남 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2009년 말 단행한 화폐 개혁이 실패로 끝나자 시장 통제 정책이 더 이상 실효가 없다고 판단하고 시장을 용인하는 대신 시장으로부터 이득을 챙기는 이른바 시장과의 공생관계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장화로 축적된 자본이 생산 부문에 대한 투자로 이어지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1차 상품 중심의 북중 교육도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외국 자본 유치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어가려면 핵 문제를 해결해 국제적 고립과 제재에서 탈피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합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올해의 경우 북한 경제가 중국의 경기 부진에 따른 북중 교역 감소와 가뭄으로 인한 작한 감소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의 중견 미술가가 남북 분단 상황을 주제로 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 소식은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83년에 방송됐던 이산가족 찾기. 이 프로그램에 대한 기억을 동기로 한국의 시대적 상황을 조명하는 전시가 서울 태평로의 한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중견 미술가 임민욱 씨의 이 전시는 만일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분단과 근대화 등 묵직한 주제를 예술적 상상력으로 풀어낸 설치 작품과 영상 등 40점을 내놨습니다. 전시의 제목과 같은 신작 만일의 약속은 1983년 당시 이산가족 찾기를 소재로 한 영상 작품인데요. 당시 촬영한 영상을 편집해 분단과 이산이라는 한국의 독특한 상황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삼성미술관 플라토의 조나영 선임 연구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뭐 굉장히 그 당시에는 화제가 된 사건이었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그런 이산가족들의 그런 여전히 남아있는 뭐 아픔이라든가 뭐 이산에 여전히 뭐 남아있는 이산의 문제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조명해보는 그런 전시입니다. 그래서 뭐 83년에 그 KBS가 뭐 한 400시간 넘게 생방송을 했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작가가 제공을 받아서 이렇게 한 30분 정도 되는 영상 작품으로 이번에 새로 편집을 한 비디오 작품이고요.
서로 많이 닮아 있어 말을 하지 않아도 가족임을 느끼게 하는 영상 속 사람들. 그 자체가 작품이 되는데요. 1983년 이후에 태어난 관객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물론 좀 재현된 장면들을 보긴 했지만 제가 그 방송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본 장면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상상하기 힘든 장면이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좀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분단이라는 남북 분단이라는 현실에서 오는 그런 불안, 뭐 그리운 감정들 그런 것들은 좀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어서.
통일 등고선이라는 작품은 한쪽에는 한라산, 한쪽에는 백두산을 표현한 조형물인데요. 한라산 봉우리에는 경복궁 근정전과 올림픽 주경기장, 국회의사당 등 한국의 상징물들이, 백두산 봉우리에는 평양개선문과 류경호텔 등 북한의 상징물들이 표현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나영 선임연구원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제목처럼 이 백두산의 천지와 그 한라산의 백록담이 이렇게 하나의 장소로 연결이 되고 그것을 그 등고선으로 형상화한 그런 작품이고요. 그리고 이 산의 두 정상에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건축 풍경이 보이는데 각각 남한과 북한의 대표 건축물들을 이렇게 하나로 결합한 그런 오브제들입니다. 표면이 이렇게 굉장히 녹아내리는 것처럼 보여서 이게 사실상 저희가 생각하는 굉장히 이상적인 통일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약간 해체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녹아내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뭐 작가가 보여주고 싶었던 이 작품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통일의 모습은 그런 어떤 완결된 모습이라기보다는 그 중간 과정에서 저희가 여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많은 주제들이나 어떤 문제들, 상황들을 오히려 자문해보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산가족 찾기 촬영 현장을 작품으로 표현한 허공의 질주는 자연과 기계의 세계가 결합된 초현실적 모습으로 눈길을 끕니다.
예전에 신화에 나왔던 반인반수처럼 사람과 어떤 자연적인 유기체들과 기계가 이렇게 다 결합된 굉장히 이질적인 것들이 결합이 돼서 또 어떤 제3의 존재 그런 것들로 다시 재탄생한 그런 장면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깃털, 뼛조각, 재활용 플라스틱 등 다양한 재료들을 이용한 작품들과 소리, 조명, 온도 같은 감각적인 장치들을 통해서 관람객들은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는데요.
네, 미디어 작품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저게 처음 봤을 때는 무한 재신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게 저 지역 자체를 이렇게 뭐 기억하고자 하는 뭐 그런 퍼포먼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가장 인상에 남았던 미디어 작품인 것 같습니다.
뭐 파라핀이라는 재료라든지 뭐 우뭇가사리 같이 굉장히 자연적이고 유기적인 형태의 재료들이 많이 사용됐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고요. 컨테이너 사용도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또 그 컨테이너를 다양한 삶의 비유들로 보았다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었던 점인 것 같고요.
한편 관람객들은 전시를 통해 분단의 현실과 한국 현대사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분단 국가에 살고 있긴 한데 평소에 이렇게 잘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번 전시를 통해서 이제 저도 이렇게 그런 영상, 미디어 영상 같은 예전에 뭐 위산 가족 찾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다시 한번 막 좀 그들이 이제 느꼈을 뭐 이렇게 좀 상처나 아픔 같은 거를 이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전시는 2016년 2월 14일까지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내가 할 말을 왜 못하겠냐. 지금
말할 수 있는 인간으로. 자유.
무슨 밤이나 낮이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지.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 세상에 부러울 것 없다던 그곳을 떠나고 나서야 자유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남한의 모든 시민들은 거주의 자유, 이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모든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북한이면
근데 인간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거라구나. 하는 게 헛살았구나. 하는 게 생각이야. 또 이렇게 살아서는 이렇게 또 마음이
낯선 한국살이가 힘들고 또 살갑지 않은 주위의 시선에 마음 아플 때도 있지만 뭐든 할 수 있고 땀과 노력의 보람이 무엇인지 한국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되게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껴요. 달마다 월급을 탈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 살고 있는 2만 5천 명에 가까운 탈북자들. 내일의 희망을 일구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 둘이 있고 내 집이 있고 쌀떡에 쌀이 넘치나고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지금 내 하는 일에서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훗날 통일이 되면 그 내 고향에 가서 그냥 그걸 알리고 싶어요.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아프리카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앞으로 3년간 아프리카의 발전을 위해 600억 달러를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란에서 2009년 이후에는 핵무기 개발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간 무장단체 탈레반 지휘관 회의에서 내분으로 총격이 벌어져서 최고 지도자가 사망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자 먼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아프리카 방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프리카의 대규모 지원 계획을 밝혔네요.
네, 앞으로 3년간 600억 달러를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시 주석이 현재 중국 아프리카 협력 포럼 참석차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을 방문 중인데요. 이번 회의에는 아프리카 50여 개국 대통령과 정부 수반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총회 연설에서 시 주석이 앞서 말씀드린 600억 달러 지원 계획을 밝혔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자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600억 달러라고 하면 정말 엄청난 규모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지원하는지도 밝혔습니까?
네, 시 주석이 앞으로 3년간 아프리카와의 관계 강화를 위해서 10대 협력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중국과 아프리카 사이의 산업협력, 농업현대화, 기초시설 건설, 금융서비스, 또 환경과 관련된 녹색발전, 무역과 투자의 편리화, 빈곤 퇴치와 민생개선, 공공위생, 또 중국과 아프리카의 인적 교류, 마지막으로 이 평화와 안보 등 10가지입니다. 시 주석이 앞으로 3년간 이런 10대 계획의 운영을 위해서 중국이 600억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만큼 중국이 이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네, 시 주석은 또 총회에서 중국과 아프리카의 신형 동반자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자고 제안을 했는데요. 중국과 아프리카가 오랫동안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온 동반자라는 점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아프리카의 관계도 이제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두 자릿수 성장을 거듭하던 과거에는 이 아프리카가 중요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경제 성장을 위한 자원 확보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하지만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고 경제 구조의 개혁을 추진하면서 실제 이 아프리카에 대한 자원 투자는 가장 많았던 때의 60% 수준으로 내려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과 아프리카의 관계 변화가 불가피한 시점에서 이번 총회가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시 주석이 이번에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등 다른 넓은 분야에 대해서 협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한 거죠?
그렇습니다. 또 이번에 시 주석을 수행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요. 남아공에서 행한 별도의 연설에서 경제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세계를 더욱 안전하고 공정하며 포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중국과 아프리카의 협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안보 측면 에서요. 중국이 최근에 아프리카에 대한 군사 지원을 늘리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연합에 군사 지원을 약속을 했고 또 지난 2013년 말리에 이어서 올해 남수단에 평화유지군 병력을 파견하기도 했죠. 또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얼마 전에는 이 동아프리카 지부티에 해군기지 건설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자, 공정하고 포괄적인 세계를 만들겠다는 건 미국과 서방의 주도의 국제질서를 겨냥한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이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미국과 함께 이제 세계 2강으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서방 주도 국제질서의 개편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신흥 강대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요. 또 이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서도 영향력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자,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당연히 중국의 이런 노력을 환영하는 입장이겠죠.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도 이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부의 투자, 특히 다른 지역보다 훨씬 낙후된 사회 기반 시설 건설을 위한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새로운 지원과 또 협력 확대 계획을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또 각국이 중국에 더 많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인데요. 시 주석이 이번 총회 기간 중에 개최국인 남아공을 비롯해서 아프리카 9개 나라 정상들과 개별 회담을 갖기도 했는데요. 각국이 이제 중국과의 협력 확대 소식을 아주 중요하게 비중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남아공과는 총 65억 달러에 달하는 26개 경제협력 협정을 체결을 했고요. 짐바브웨에도 12억 달러 규모의 전력 공급망 건설 투자를 비롯해서 10개의 협정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또 나이지리아에서는요. 대통령이 중국 시 주석에게 이 철도와 전력망 구축을 위해서 2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를 요청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란과 주요 6개국의 역사적인 이 핵 합의에 따라서 국제 원자력 기구, 즉 IAEA가 이란의 그동안 그 핵 활동을 조사했는데 2009년 이후에는 핵무기 개발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군요.
네, IAEA가 이란 핵 합의에 따라서 그동안 이란에서 핵무기 개발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요. 최종 보고서를 IAEA 이사회에서 곧 승인할 예정인데요. 보고서가 이란에서 핵폭발 장치 개발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건 대부분 2003년 이전이고 특히 2009년 이후에는 핵을 무기화하려는 노력이 진행된 정황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현재 이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이 계획이 2009년 이후에는 이제 없다는 것이죠. 현재까지.
예.
또 그동안 의심받아온 핵 연구가 과학적 탐구와 기술적 노하우를 습득하기 위한 수준으로 이상으로는 발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번 보고서는 오는 15일 IAEA 이사회에서 승인할 전망입니다.
예. 아무튼 현재 이란의 핵무기 계획이 없다는 이번 그 조사 결과는 이란의 입장에서는 정말 바라던 결과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란 정부도요.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자국의 군사적 핵개발 계획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알리 아크바르 살레이 이란 원자력 총장은요.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뒷받침할 어떠한 내용도 나오지 않았다면서 오랫동안 이란을 어렵게 해온 이 거짓 의혹은 이제 영원히 끝나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6개국도 자국에 대한 제재 해제 등 앞으로 합의해서 약속한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는데요. 이란은 이 IAEA의 이 조사에 협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만약 보고서가 자국의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앞으로 핵합의 일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강력히 경고했었는데 결국 보고서는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제 2009년 이후에는 핵무기 개발 노력이 없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 자, 미국은 이번 조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대변인도요. IAEA가 최근 미국 정부가 제기해온 의혹을 확인했다면서 이란이 과거에는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지만 이제는 IAEA 조사단에 적절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AEA의 이번 이란 조사에는 미국 전문가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는 점은 중요한데요.
예.
그러면서 토너 대변인은 핵합의 이행을 위한 다음 단계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란 것은 이제 이란은 합의에서 약속한 대로 핵개발 능력을 줄이고 미국 등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그런 이제 이행 단계를 말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 미국 정부의 이런 발표와 달리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IAEA의 이번 조사로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완전히 없애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부족하다는 걸까요?
전문가들은요, 사실 이 뭐 일부이긴 하지만 IAEA 보고서에 새로운 내용이 거의 없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알려진 내용들이고 이란이 이번에 IAEA의 핵합의 이후에 새롭게 공개한 사실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특히 이 비판적인 전문가들의 지적은 이란이 그동안 외부에서 의심했던 이 모든 핵활동 또 이에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여전히 충분하게 공개하지 않았고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예. 자, 하지만 그 미국 정부의 입장을 보면 반응을 보면 앞으로 이란 그 핵합의 이행과 또 제재 해제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국 언론들은요.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의회에서는 이란의 핵합의 이행에 대한 미국의 독자적인 감시 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IAEA 보고서 승인 또 이란 핵합의 이행일에 맞춰서 미국 의회에서는 청문회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무장단체 탈레반의 최고 지도자가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네, 이 아프간 부통령 대변인이 이제 직접 인터넷에 그런 내용을 올렸고요. 저희 VOA 방송의 질문에도 직접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술탄 파이지 대변인에 따르면 지난 1일 파키스탄 중서부 퀘타에서 탈레반 최고 지도자 물라 아크타르 만수르가 직접 주재하는 지휘관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4분으로 총격이 벌어졌고 만수르가 총상을 입었는데 병원으로 가던 중에 사망했다는 겁니다.
예. 자, 4분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건데 그동안에도 이런 4분들이 있었나요?
네, 사실 탈레반 지휘분에 4분이 있다는 주장은 지난 여름 이후에 계속 제기가 됐었습니다. 이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탈레반이 이 1990년대에는 아프간에서 정권까지 잡았었죠. 하지만 미국이 벌인 전쟁으로 축출됐는데요.
예.
이후에 물라 무하마드 오마르가 오랫동안 탈레반을 이끌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사망했다는 만수르 이전에 이제 최고 지도자죠.
예.
그런데 이제 오마르가 몇 년 전에 이미 죽었다 이런 소식이 들리다가 지난 7월에야 탈레반 지휘부가 오마르의 2년 전 사망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고요. 이 오마르의 2인자였던 만수르가 최고 지도자로 선출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후 이 만수르를 따르는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 사이에 내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특히 오마르의 아들, 동생 같은 이 오마르 가문 사람들은 만수르가 아닌 새로운 지도자를 뽑을 것도 요구를 하면서 내분이 격화됐었다는 겁니다.
예, 저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망했다는 만수르는 어떤 인물일까요?
아프간 남부 칸다하르 출신이고 40대 후반의 나이라고 하는데요. 소련 점령 시절에 소련과 이제 투쟁하던 시절에 저항 운동에 투신을 했고 탈레반 집권 당시에는 항공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예.
젊은 나이에요. 예, 탈레반 축출된 후에는 여러 테러 공격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고 특히 오마르에 의해서 2인자로 지명된 후에는 탈레반의 작전을 대부분 책임졌었다고 하는데 그러다 지난 7월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최고 지도자로 선출이 됐습니다.
예. 자, 탈레반은 만수르의 죽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부인하고 있습니다. 탈레반 대변인은 이 아프간 정부의 발표는 탈레반을 분열시키려는 거짓 선전이라고 반박했고요. 총격이 벌어졌다는 날에 만수르는 아예 파키스탄에 가지도 않았고 아프간에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도 안전한 곳에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앞서 이 오마르가 죽었다는 소문이 돌았을 때도 이 탈레반 대변인은 부인을 하다가 결국은 2년 전에 죽었다는 사실을 시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 만수르의 죽음에 대해서 만수르가 직접 자신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만수르의 죽음이 사실이라면 탈레반의 내분이 이제 더욱 격화될 거라는 전망이 보이고 아프간 정부가 최근에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이 탈레반과의 평화 협상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 내륙 산간은 가끔 구름 많고 낮에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1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지역은 하루 종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영상 1도, 남포 최저 영하 1도에서 최고 영상 2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 최고 영상 1도, 강계 최저 영하 13도에서 최고 영하 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은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해주 최저 0도, 최고 5도, 개성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4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도 대체로 구름 조금 끼겠는데요. 함흥 최저 기온은 영하 2도, 최고 영상 4도, 장진 최저 영하 15도, 최고 영하 7도, 원산은 최저 영하 1도, 최고 영상 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대부분 지방에서 맑은 하늘 예상됩니다. 다만 삼지연 지방에서는 흐리고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영하 4도, 최고 영상 1도, 삼지연 최저 영하 16도, 최고 영하 12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대체로 구름 조금 끼겠고 먼 바다에서는 오후에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1.5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다소 끼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모레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모레는 대체로 맑겠으나 평안남북도는 밤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1.5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독일 의회가 오늘 시리아의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XIL 격퇴를 위한 자국의 군사 지원안을 압도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이날 표결은 찬성 445표, 반대 146표, 기권 7표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결과는 중도 우파와 좌파를 모두 아우르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대연정이 의회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예상된 일입니다. 독일은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 공습작전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이번 결정으로 군 정찰기와 호위함 파견, 공중급유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중동 지역의 소요 사태가 국내에 영향을 주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앞서 지난달 주요 동맹국인 프랑스에서 ISIL이 연쇄 테러를 저질러 130명을 살해한 사건 뒤 ISIL 소탕 작전을 위해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독일 내 여론도 정부의 군사 지원안을 대체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에 대한 찬성 의견은 59%로 나타난 가운데 시리아 공습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34%, 지상군을 파견해야 한다는 주장도 22%를 차지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 러시아인들을 공격하기 위해 태국에 잠입했다는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태국 경찰은 오늘 러시아 정보당국으로부터 시리아 출신 ISIL 요원 10명이 태국에 잠입했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언론들은 ISIL 요원들이 지난 10월 15일에서 31일 사이 태국 방콕과 파타야, 푸켓 등 여러 지역에 잠입했다는 내용의 정보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9월 시리아 내 ISIL 기지들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으며 최근 ISIL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러시아 여객기 격추 사건 등으로 공습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군이 여군 병사들의 모든 전투병과 배치를 전격 허용했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어제 국방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재능과 기술을 갖춘 국민의 절반을 제외할 수는 없다며 기준에 충족되는 모든 사람들을 충분히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2년 전 여군 2명이 전투병과인 특수군 학교에 선발된 뒤 여군의 전투병과 개방 문제가 심도 깊게 논의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등 유엔 안보리 9개 이사국이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문제를 다루기 위한 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하가 체말리 대변인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칠레, 말레이시아 등 안보리 9개 이사국들이 북한 인권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 개최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은 신속하게 회의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체말리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해 북한에서 살인과 고문, 굶주림, 정치범 수용소 운영 등 과거 나치 독일에 비견되는 잔혹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이 같은 인권침해 의혹을 부인하면서 안보리의 행동은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수도 카이로의 한 야간업소에서 오늘 폭탄 공격이 발생해 적어도 16명이 사망했다고 이집트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아고자 마을 내에 있는 엘 사야드라는 이름의 식당 겸 주점에서 발생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공격의 실체는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이집트 보안 관리들은 테러 연관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이집트 내무부는 이번 사건이 야간업소 직원과 다른 사람들 사이의 싸움에서 비롯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관영 메나통신은 이집트 다른 관리의 말을 인용해 오토바이에 탑승했던 3명의 남성들이 업소 안에 폭탄을 던지고 달아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주에서 송년 파티 도중 동료 직원들에게 총격을 가해 14명을 숨지게 한 용의자 부부의 집에서 대량의 중화기들이 발견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샌버나디노 지역 경찰은 경찰과 총격전 끝에 사망한 용의자 시에드 파룩과 그의 아내 타시핀 말리크가 살던 아파트에서 파이프 폭탄 12개와 탄약 수천 개, 폭탄 제조물질 등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은 현재 이들 부부의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테러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 연방수사국 관계자는 정황상 이번 사건은 계획된 범행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